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올 들어 각종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지난 14일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미국 대선의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관련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될 경우 방위비 2% 분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나토 회원국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쿠바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북한이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신형 지상대 해상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네 차례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올 들어 계속해서 신형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북한의 그 이번 지대함 미사일을 포함해서 최근에 잇따른 발사는 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한국을 제1주적 교정국 관계로 규정하고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하라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하신 신형 지대함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이 지대함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2017년에 KN-19로 알려진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검수 사격을 했다고 북한이 발표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미사일의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가 임박했거나 이미 그 실전 배치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지대함 미사일은 당연히 이제 아시는 대로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미군의 유입 통로가 바로 한반도 해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한국의 해군 전력에 대한 봉쇄와 차단 그리고 대응이 목적인 것으로 이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자신들이 발사한 지상 대해상 미사일이 바다 수리 6형이라고 했는데요. 이 미사일의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이 지난 14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 이름이 바다 수리 6형이라며 미사일이 1,400여 초간, 그러니까 약 23분간 비행을 해서 목표에 명중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 미사일의 그 자세한 재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지대함 미사일은 지난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고요. 과거의 그 북한의 그 지대함 미사일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이 그 네 발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8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량 늘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그 시험 발사한 것이 러시아가 운용하던 그 대함미사일이 있습니다. 우란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약호로 KH-35라고 쓰는 미사일인데 이것을 아마 역설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란미사일, 러시아가 개발한 이 우란미사일은 1983년에 소련이 개발한 그 순항 미사일인데 지대함 미사일로 개량이 됐고요. 과거에 그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지대함 미사일로 스틱스라는 이름의 그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했는데 이것의 그 후속 무기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란 미사일은 대체로 마하 속도가 마하 0.8 그러니까 아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사정거리가 한 260km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도 대략 그 재원이 러시아의 우란 미사일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를 하면서 한국의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NLL을 비난했습니다. NLL 주변 수역에서 그러면 남북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아지는데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NLL 수역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사실 남북한이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주된 장소가 아니었습니까?
네.
연전도 일어난 적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남북한의 정상회담에 따른 군사 분야 합의서가 폐기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언제든 우발적인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그 충돌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죠.
예.
실제로 또 지대한 미사일 발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 무력 충돌의 우려는 더욱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지도를 하면서 이제는 해상 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 행사로 또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하자면 언제든 북한이 이것이 이제 꼭 군사적인 어떤 그 해군 함정들의 이런 우발적 충돌이 아니더라도 그 촉발은 과거처럼 한국의 어선들이 가령 군사분계선, 북방한계선을 그 꽃게잡이 계절에
네.
자칫 넘어가는 경우에도 이것을 이제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군 당국은 NLL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NLL 수호 의지를 밝혔는데요. 잠깐 이 한국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의 말 들어보시죠.
NLL은 우리 군에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며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한국은 합법적인 경계선이라는 입장인데요.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겁니까?
네, 북방한계선. 한국에서는 이제 영어 약자를 써서 NLL이라고 부르는 문제인데요. 이 북방한계선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서 어느 한쪽의 말이 옳다 그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먼저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잘 아시는 대로 그 1953년 7월에 6.25전쟁이 끝나면서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이 그 정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 그 정전협정은 육상,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군사분계선은 명확하게 그 합의가 됐고, 기준선, 판문점 이런 것을 다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해상 경계선의 경우에는 양측이 합의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에 일단 그 서명을 하고 한달 뒤에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이 군사분계선을 연장을 해서 일종의 그 해상 경계선을 긋고 서해상에 있는 5개 도서, 그러니까 언론에 자주 나오는 백령도, 연평도 이런 것은 유엔군 관할 내 해둔다, 이렇게 선포라고 말했던 겁니다. 문제는 정전협정이 이렇게 그 53년에 체결이 됐는데요. 정전협정이 체결된 53년부터 1973년까지 20년간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사실상의 그 북방한계선이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그 국경선, 해상 분계선이 됐고, 또 1991년 기본 합의서에서도 이 해상 분계선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관할 지역을 유지한다, 이렇게 남북 간 간에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북한이 이 NLL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연평 해전도 벌어졌고, 또 1999년 9월에 북한은 일방적으로 조선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서 자기네만의 새로운 그 해상 분계선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서 이것을 인정 안 하는 듯한 그런 문제가 돼 있고, 그 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한 간의 군사당국 간또 장성급 회의, 이런 것도 여러 번 열렸지만 여기서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그런 상황이 계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 측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11일 북한이 240mm 방사포 포탄의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포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왜 이런 사실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가요?
예, 이 유도탄 기능,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요 신형 폭탄 개발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로는 이것은 이제 이 장사정포의 정확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연장시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대로 전쟁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언제 상황이 벌어져도 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것을 이제 대내외에 가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그 북한이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말하자면 그 저기 무기 이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게 그 올바른 정확한 분석인지는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북한이 신형 무기나 특히 포탄 개발에 대해서는 이전에 그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공식 발표를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한국 당국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여러 가지 무기 개발과 관련한 또는 무기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가 한 가지 예인데요. 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실 북한의 이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한국 당국이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는 탄도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이 순항미사일도 한국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네. 이제 북한이 그 움직인 군사적 활동에 대해서 한국이 좀 더 그 공개적인 말하자면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여기에 대한 관련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배경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방위비 2%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토를 겨냥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이 트럼프가 본심일까요? 그 점이 궁금하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것이다. 본심을 얘기한 것이다. 예. 또 다른 하나는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압박 정도다라고 이렇게 보는 두 가지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입니다. 이 존 보좌관은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 1기 집권 때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 나토 탈퇴를 실제로 심각하게 고려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볼튼 대통령 전 보좌관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이 나토 탈퇴에 매우 가까이 갔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에 진지하지 않고 그저
나토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실제 목표는 나토 강화가 아니라 나토에서 탈퇴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탈퇴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압박 차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올 대선에서 만약에 다시 집권할 경우에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 나토 관련 발언은 이미 이 나토 회원국들의 말하자면 상당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이 때문에 나토가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2%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나토 회원국이 이제 31개국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 이제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그 2023년에는 그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2%를 방위비로 내라 이런 것인데 예. 31개국 중에 미국의 그 주장대로 그 GDP의 2%를 냈나라는 미국, 폴란드, 영국 등 11개국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개국은 역시 그 2% 기준에 지금 못 낸 거고요. 다만 한 가지 뭐 그 희망적인 그런 조짐이라면은 아시겠지만 2년 전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유럽에도 상당히 그 방위 문제, 안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올해 그러니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31개국 중에 18개 나라가 아마 2% 이상 낼 것이다. 이렇게 나토의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올해 지금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에서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줄곧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우선주의 또 고립주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일부 국가 정부나 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자 우려이기도 합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통령 선거 캠페인은 핵심적인 말하자면 단어라고 할까요? 키워드가 MAGA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 MAGA라는 것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네. 위대하게 만든다 이런 그 영어의 영 단어 앞자들을 말하자면 조합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 뭐 나쁜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일기 그 재임 시절을 보면 미국 우선주의로 나타났고요.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수 특히 유럽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가 좀 삐걱거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미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의 마가 이 주장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서서 미국 제일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에서는 동맹일지라도 사실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 나토에 대해서 하는 발언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문제에서 이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특히 고립주의와 관련해서도 이 고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의 전통적인 그 지금까지의 외교 정책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미국이 국제 경찰의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말하자면 그 군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이 긍정적인 개입을 한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그 군사적 힘을 통한 말하자면 그 과시였는데요. 이 고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왜 다른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하냐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정서가 있고요. 바로 이런 점. 네.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외 관계에서도 동맹이나 동맹 아닌 것이나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말하자면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 위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미군의 일본과 한국 주둔에 반대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인가요?
네, 존 켈리는 원래 그 미군의 그 해병대 그 사성장군 출신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백악관 그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최근 그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이 CNN 기자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주한미군 주일미군 주둔에 강력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주한미군 주일미군 주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것은 처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 측에서도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주장을 했는데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같은 주장을 하니까 주한미군 철수 이 얘기는 두 번째 임기에 시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시 뜯어 말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실현에 다시 옮겨질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이 돼서 재집권할 경우에는 아마 나토 또 동북아시아 주한미군 주일미군 문제도 상당히 그 지위가 흔들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국과 미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상을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에 둔 조치일까요, 혹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기 재임 시절에 이제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상당한 규모의 증액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억 달러를 제시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실무자들이 미국과 한국의 실무자들이 합의한 수준의 말하자면 증액을 거부하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결국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 인상된 규모 이것을 이제 요구했던 것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한국 정부가 제시한 13% 인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고요. 이나마도
예,
또 예. 이것조차도 한국은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후보가 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에 이 문제는 또다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일단 일찌감치 좀 앞당겨서 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미국과 한국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북한의 핵 동결과 이에 따른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일일까요?
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이미 그 핵실험을 6번이나 했고요. 핵탄두를 뭐 40기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미북 관계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북한의 그 핵탄두 미사일이 계속 늘어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트럼프 후보가 다시 집권할 경우에는 그 현실적인 방안으로 1차로 그 더 이상 핵을 핵과 미사일을 만들지 않는 동결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제재 완화를 완화할 공산이 있고 비핵화 문제는 좀 장기적인 과제로 미뤄두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두 가지 관문이 남았죠. 하나는 트럼프 후보가 일단 대통령에 당선이 돼야 하는 거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하느냐 이거에 달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핵협의 그룹 NCG 운영을 두 나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국방부 주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추진되는지 역시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예, 이 사안을 사실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핵협의 그룹을 출범했을 때부터 초기에 그 백악관과 그 대통령실, 한국의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부터는 양국의 국방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맥락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핵 협의 그룹 운영을 주무부서인 국무부가 아니 국방부가 아니라 백악관이 하고 또 한국도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국방당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일찌감치 양측 간에 합의가 됐던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그 이제 이걸 계기로 미국과 한국에서는 이 핵협의 그룹 논의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뿐만 아니라 관련 여러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범부처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이제 사실 돌이키기 어려운 일로 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한편 백악관은 미한 핵협의 그룹을 국방부가 주도해서 국가안보회의가 여전히 관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죠.
So first of all, the NSC remains fundamentally engaged in the NCG and this is an interagency.
설리번 보좌관은 국가안보회의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미한 핵협의 그룹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부처 간 프로세스고 국방부와 국무부, NSC 정보당국이 참여하고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대선에서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도 합의를 되돌릴 수 없다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최 기자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리번 보좌관의 그 취지, 의도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백악관이 계속 관여를 하고 있고 또 국방부가 이렇게 실무자 차원에서도 이것이 다 굳어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령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것은 계속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대통령이 바뀌면은 대통령이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합의 이런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미국과 그 이란이 핵 문제를 둘러싸고 2015년에 핵동결에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만 한 것이 아니라 독일도 하고 유엔 안보리 5개국도 참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다자간 그 핵동결 합의를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18년에 이란과의 해박위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새 새로운 국정 목표와 그런 것을 갖고 이제 그 집권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합의가 됐고 이것이 실무자 간에 진행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합의를 파기하거나 수정 또 번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이 쿠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14일 북한의 핵심 우방국인 쿠바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여기서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에서 유일한 미 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쿠바는 북한의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불려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북한이 정치적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많은 분석인 것 같은데 윤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뭐 북한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북한과 쿠바를 보면 쿠바는 이제 말하자면 카스트로 전 국가 그 말하자면 수반이 1959년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바로 다음 해에 수교를 한 이른바 말씀하신 대로 형제국으로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됩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 외에 또 한 나라가 바로 쿠바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특히나 이 쿠바는 말하자면 미국에 반대하는 연대에서 중심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이 그랬고요. 그런데 쿠바가 극비리에 그 한국과 수교를 한 것은 북한에게는 분명히 놀랄 만한 일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치적,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고 알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이제 그만큼 한국의 외교 지평이 넓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변화를 앞으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 북한은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했을 때 아주 대단히 격렬하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한국과 그 외부 세계에서 상당히 주목해 보는 그 관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전문가들은 아직 그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그 정치적 심리적 타격을 있겠지만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내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그 중국이 그 한국과 수교했을 경우에 북한으로서는 그 상당히 그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항의 반발 이런 것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 북한이 쿠바에게 그렇게 그 공식적인 이런 항의 또 대사를 불러서 왜 한국하고 수교를 하느냐 이런 식의 그런 행보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그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그 북한 그 한국과 쿠바의 그 외교적 수교가 일종의 그 외교적 뒤통수를 맞은 허를 찔린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에게도 북한 주민들에게도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했다 이런 것은 잘 알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것은 그 14일 날 이제 한국과 쿠바가 이제 전격적으로 국교에 수립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15일 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한밤중에 그 담화를 내고 북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 기시다 총리가 평양에 올 수도 있다. 이런 담화를 했는데 이것이 아마 그 북한이 이 같은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좀 충격을 받고 여기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것 역시 좀 주목해 볼 그럴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실제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일본의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실 이 전임자죠. 아베 신조 총리 때부터 계속돼 왔었고,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결실을 맺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 관련 발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주요 현안의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의 총리들은 이번에 기시다 총리까지 포함해서 말하자면 국내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에서 이 문제 해결에 이제 최우선 순위를 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물밑 작업이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특별히 어떤 잡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이 발언을 한 배경에도 현재 일본 내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2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국정운영상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종의 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런 방안이 나왔다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 다만 사실 기시다 총리의 발언 이전에 앞서서 일본 당국이 북한 측과 제3국에서 실무 접촉을 가졌다는 보도가 일찌감치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기시다 총리의 그 발언에 대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반응이 나온 이후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보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네. 그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향후 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발언을 삼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분명히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북한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고, 특히 일본 내 지진 피해에 대해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위로 전문을 일본에 보낸 적도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은 전인데요. 이렇게 네. 양측 사이에 뭔가 이런 이례적인 움직임들이 실제로 물밑 접촉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발사와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관련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이 쿠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배경과 전망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패션 잡지가 주목하고 있는 유행을 살펴볼 텐데요. 일명 너드 패션, 너드 룩이라고 불리는 옷차림입니다. 기크 쉬크 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너드라는 영어 단어는 어떤 한 분야에 특출난 열정과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성이 부족하고 옷냅시 감각이 없는 왠지 고지식해 보이는 사람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속옷인데요. 자, 따분한 사람, 괴짜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유명 패션 디자이너에 의해서 독특한 개성을 갖춘 캐릭터와 유행으로 발전했었는데요. 패션계에서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너드룩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갤럽이 최근 여성 건강에 경종을 울리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오랜만에 패션 정보를 들고 나오셨어요.
네. 자, 아마도 뭐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패션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그 너드 패션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청취자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공부벌레 패션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오, 괜찮네요.
그쵸.
네,
네. 네. 요즘 유행에 그 민감한 패션 피플, 일명 페피라고 하잖아요.
네.
페피들은 꼭 한번 따라해본다는 옷차림인데 기획 쉬크 패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용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과학, 기술, 문화 소식을 전하는 매체입니다. How Stuff Works에 따르면은 1990년대에는 이 기익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뭐 컴퓨터라든지 기술에 매우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속어였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분야에 아주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기기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단어가 패션 업계와 만나면서 기익, 시크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 기계 그 괴짜 이미지를 현대적이고 또 멋스럽게 바꿔서 전통적으로 괴짜로 여겨지던 아이템들을 아주 세련된 패션 요소로 재해석하게 했습니다.
네.
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패션 브랜드죠. 구찌가 이 기익시크 추세를 대표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기술이나 판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고급 패션에 통합함으로써 이 추세를 선도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지금 이 같은 추세는 기술과 판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 애정을 패션을 통해서 표현하려는 대중들한테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뭐 30대, 40대, 뭐 10대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 그 틱톡 같은 SNS에 이런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자, 한국의 가수죠. 세계적인 가수 블랙핑크의 로제가 그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뿔테 안경 쓰고 스웨터 입고 머리를 또 양갈래로 따은 사진을 올리면서 여러분 기익시크의 패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까미에 샤리유, 벨라 하디드 같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여성 연예인들의 기익시크 패션이나 잡지나 또 파파라치가 찍은 몰래 카메라 사진 등을 통해서 이 기익시크라는 것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몇 가지 아이템, 패션 아이템을 언급하셨는데
네.
이 너드 룩에 또 필수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빠질 수 없는 요소들.
이 패션의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이 바로 뿔테 안경인데요.
네.
뭐 책을 많이 읽느라 눈이 나빠진 그 공부벌레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렇죠.
이 뿔테 안경에 뭐 여러 가지 옷들, 뭐 일정하고 반복되는 무늬의 그래픽 셔츠라든지 스웨터, 조끼 등을 입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너드 룩을 어떻게 입으면 될지 패션 전문가들의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한국의 여성 패션 전문 잡지 W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잡지에 소개하는 몇 가지 예를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 아하 하시겠지만 일단 라디오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너드 룩, 기익시크 룩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딱 달라붙는 정장 차림의 오피스 룩, 사무실에 출근할 때 입는 옷차림 또는 이 고등학교 교복에서 착안한 아주 촌스러운 빈티지 옷차림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잡지에 실린 미국의 유명 모델인 벨라 하디드는 아주 짧은 체크무늬 미니스커트에 지퍼가 달려있는 꽉 끼는 상의를 입었는데요. 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학생들이 신고 다니는 발목 위로 올라오는 양말.
흰색 양말이죠.
예, 그렇죠. 구두 그리고 뿔테 안경입니다.
네.
이 학생 같은 옷차림인데 여기에 여성미를 더해서 유명 모델이 이 너드 룩 어떻게 입는지 보여준 겁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약간 촌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잘 입으면 상당히 멋스러운 너드 룩도 있습니다. 긴 겨울 코트를 입은 미국의 그 유명한 패션 모델인 페이지 레이플러의 사진을 역시 그 잡지 W가 실었는데요. 역시 뿔테 안경이 있습니다. 머리에 달라붙는 털모자인 비닐을 썼고요.
네.
긴 머리를 뒤로 내려뜨렸는데 손에는 작고 촌스러워 보이는 빈티지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바지에 그 투박한 모양의 검은색 구두까지 갖춰서 아주 멋스럽게, 멋스럽게 너드룩을 소화했습니다.
네. 요 경우는 촌스러운 옷이나 액세서리를 말씀하신 대로 멋스럽게 감각 그렇죠. 있게 착용하는 게 관건이네요.
예. 촌스러운 아이템을 어떻게 멋스럽게 입나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정말 감각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이런 유명 모델의 옷차림을 따라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오피스로,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 여성이 입을 만한 옷인데요. 체형이 그대로 드러내는 그 치마 정장이 대표적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뿔테 안경 쓰면은 완벽한 또 하나의 너드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남성들 사이에도 유행한다던데요. 남성들은 어떻게 입나요?
예, 남성의 너드룩. 딕시크 옷차림을 여성들도 뭐 응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남성 의류 회사인 조세이 뱅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너드룩, 딕시크 옷차림에 대해서 옛날에는 촌스러웠던 것을 아주 멋지게 만드는 패션 유행이라고 요약을 했고요. 몇 가지 옷차림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체크나 다양한 무늬의 셔츠를 입고 카디건을 걸친 후에 코듀로이, 그러니까 옛날에 코르덴 바지, 골덴 바지라고 하셨죠.
그렇죠.
예, 네. 예, 그 바지를 입고 뿔테 안경에 멜빵, 그리고 나비 넥타이까지 매는 겁니다.
네.
이러면 완벽한 딕시크 룩을 90% 연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답니다.
10%가 빠지네요. 양말이 되겠네요.
자, 양말을 신으시고요. 아주 고풍스러운 테니스 운동화나 뭐 끈이나 지퍼가 없는 아주 편안한 신발입니다. 슬립온이라는 걸 신으면 완성입니다.
네.
이게 무슨 패션이야 하실 어르신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조세이뱅크 회사에서는 오래전에는 괴짜라고 놀래됐다면 이제 사과를 해야 됩니다라고도 했습니다. 덕분에 네. 멋쟁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유머 있게 이런 옷차림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올봄에 딕시크 룩으로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들 좀 미리 장만하셔서 패션 스타가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뿔테 안경 사러 갈까요?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여성의 건강에 관해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여성 건강에 경종을 울리는 연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건강관리 전문업체입니다. 홀로직과 갤럽이 조사한 홀로직 글로벌 여성건강지수입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전 세계 140여 개 나라 15살 이상의 여성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네.
이번 조사는 여성의 신체, 정신건강, 정서 그리고 안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전 세계 여성의 삶이 질적으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또는 나빠졌는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 신체 건강에 관한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자, 이 자료에 따르면요. 수십억 명의 여성이 그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율은 곧 여성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라든지 환경 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부분을 반영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갤럽은 매년 수백만 명의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에 대한 검사 비율이 낮다면서 대부분 여성은 지난 12개월 동안 암이나 당뇨병, 고혈압, 성병, 감염에 대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연령대에 속하는 여성을 포함해서 수십억 명의 여성들이 지난 3년 연속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검사,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반면에 고혈압 검사 비율은 2022년에 약간 증가했습니다. 36%의 여성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고혈압 검사는 받았다고 답을 했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첫 해인 그 33%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거랍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거의 20억 명의 여성이 건강검진 받지 않았고요. 이 중에 5억 명 이상은 연례 검진을 권장하는 이 40살 이상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시간에도 종종 다뤘는데요. 암 검사 비율은 어떨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암 검사 비율은 팬데믹이 한창일 때보다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모든 유형의 암 검사를 받은 여성이 11%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 여성의 89%가 많은 국가에서 그 여성 사망률 1위인 유방암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유방암과 대장암의 평균 위험도가 높은 연령대가 40대입니다. 40살에서 49살 여성인데요. 이 여성들의 암 검사 비율은 3차 연도에 세 번째 연도에 11%에 불과해서 1차 연도 때의 17%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2차 네. 연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만성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인데요.
네.
이 당뇨병에 대한 검사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당뇨병 검사 받은 여성이 전체 19%였는데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자, 최선의 예방책이 조기 발견이고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텐데요. 그럼 정신건강이 정서적인 측면은 어땠을까요?
자, 조사를 해보니까요. 3년 전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슬픔, 분노, 걱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0명 중에 4명은 바로 전날 걱정과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라고 답을 했고요. 10명 중 3명은 슬픔, 4명 중 1명은 분노를 경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뭐 팬데믹 영향도 있었겠죠.
네. 사실 팬데믹 이전에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여성이 크게 늘었었지만 코로나 기간에 더 나빠졌습니다.
네.
다만 이 스트레스에 관한 답변은 조사 첫 해와 동일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남녀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보고할 확률이 계속해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매일 슬픔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20%가 더 높습니다.
네. 그런데 건강 문제뿐 아니라 또 안전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자, 15살에서 24살 사이의 젊은 여성 3명 중에 1명 이상, 그러니까 34%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구촌 여성 중 약 10억 명에 해당합니다.
네. 자, 생계를 위한 식량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졌네요.
네. 거의 10억 명의 여성들이 여전히 필요한 식량을 구매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조사 결과의 영향, 의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자, 홀로직과 갤럽이 이 조사를 실시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기관은 전 세계 여성 건강에 대한 보다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에 아주 긴급한 필요성을 알아보고 또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기관의 조사 결과가 그 UN의 조사하고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갤럽은 최근 UN의 그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진전 상황을 조사한 그 성별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성 건강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전 세계 지도자, 국가 차원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조사가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여행시 멋지고 맛지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오케이란 말일 겁니다. 보통 좋다, 알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데요.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먼저 들어보시죠.
Okay, Lucia, what are we discussing today?
Well, I was thinking about going over a very common word that can be used as a noun, adjective, verb, or adverb. Is that okay with you?
Sure, I'm okaying the topic. Okay, Lucia, what are we discussing today?
좋아요, 루시아. 우리 오늘 무얼 얘기하죠?
Well, I was thinking about going over a very common word that can be used as a noun, adjective, verb, or adverb.
명사나 형용사, 동사, 부사로도 쓸 수 있는 흔한 단어를 하나 살펴볼까 생각했어요.
Is that okay with you?
그거 당신한테 괜찮아요?
Sure, I'm okaying the topic.
그럼요. 저는 그 주제를 승인합니다.
The word okay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and thus have different meanings.
Okay라는 단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각 용법마다 의미도 다르죠.
Okay as a noun usually means approval or permission.
명사로서 okay는 승인, 허락을 의미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The boss gave her the okay.
상사가 그녀에게 허락을 줬습니다.
As a verb, okay has a similar meaning. It means to approve. Although it is an informal expression, it is still often used in professional settings.
동사로도 비슷한 뜻입니다. 승인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인데요. 동사로는 보통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쓰지만 격식을 갖춘 문서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She okayed the project.
그녀가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As an adjective, okay means fairly good or not bad.
형용사로는 괜찮은, 나쁘지 않은이라는 의미입니다.
She is okay.
그녀는 지금 괜찮아요.
Now, okay as an adverb is a bit different.
부사로 쓸 땐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부사는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장소, 행동 방식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데요. OK를 부사로 사용하면 담화 표지가 됩니다.
As a discourse marker, it has two common meanings. One is to acknowledge what the other person is saying.
Okay, I got it.
Like you just did. And the second is to show the end of the conversation.
Okay. I got it.
담화 표지란 대화 내용 전환을 표시하는 건데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케이 이렇게 말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럴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마무리를 표시합니다. 오케이를 사용한 문장들 들어보겠습니다.
We need his okay on this. Before we place the order.
우리는 물건을 주문하기 전 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The boss gave his okay.
상사가 승인했습니다.
It's okay to use a mobile phone in the hospital.
병원에서 전화 사용이 괜찮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OK의 다양한 표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